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 2장 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따라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이 여러분 중간에 2장이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2장 1절부터 3절. 본래는 2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은 1장에 연속되는 붙어있는 말씀인데, 옛날에 이 장을 구분하던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2장 1, 2, 3절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판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이 이제 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조금 특별한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온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우리 교단의 젊은 목사들, 신학교를 막 졸업하는 분들 중에 사명감이 있고 똘똘하고 좀 모지라는 사람은 뽑지를 않고 똑똑하고 사명감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2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전국에 있는 각 지역으로 내려보내서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도록, 그런 일을 제가 20년 동안 했습니다. 금년 2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약 한 80명가량의 목사들이 그 훈련을 받고 전국에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평생을 지금 보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지금 두 사람이 암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투병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어제 그 두 목사님을 신방을 갔었습니다. 마흔 40대 중반 되는 목사님들인데 한 분은 저 무주구천동에서 지금 투병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지금 안산에 있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목사님들을 한번 찾아보고 금년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제 벌써 제가 훈련을 한 이 목사님들 중에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한 목사님은 광주에서 장애인들, 이 지체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 교통사고로 한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를 갔었는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 말고는 3일 동안 꼬박 빈소를 지켰던 때가 바로 이 이경로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3일 동안 가서 꼬박 빈소를 지켰습니다. 빈소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은 함께 생활하던 이 지체장애, 정신지체장애의 이 사람들이 그 빈소를 떠나지 않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겁니다. 잘 이게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를 않고 입이 비뚤어져 있고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게 앉아서 우는 이 모습을 보고 도무지 제가 그 빈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례식을 지내는데 제가 여러 직업이 목사니까 여러 장례를 지게 가봅니다만은 저는 제 생전에 그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감동적인 장례식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한 50명가량 되는 이 장애인들이 그렇게 슬피 우는데 우리 거기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 참 자랑스러운 제가 후배들도 있고 후배도 있고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새만금 때문에 이 전주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까지 삼보일배를 하던 그런 불교 스님도 있었고 천주교 신부도 있었고 그중에 우리 개신교 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희훈 목사라는 분인데 저 뒤에 가려서 잘 보이질 않았지만 이 목사님도 제가 훈련을 한 그런 후배 목사님입니다. 지금 그분이 이 노예에서 많은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불교 스님하고 천주교 신부하고 막 저러고 무슨 불공들이고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한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인도로 떠났습니다만은 그래 어제 가서 좀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들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여보내서 1년 동안 호되게 일을 시켰습니다. 1년 동안 공장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가지고 식구들이 먹고 살고 제가 아주 많은 그런 훈련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가서 내가 너무 많은 고생을 시켜서 이렇게 병이 들었는가 보다. 그러나 이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제 목사님 45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지만 10여 년 목사가 돼서 일을 했지만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50년, 60년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지금 죽어도 아무 반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미안한 것은 목사님이 애 낳지 말라고 그랬는데 둘씩이나 해가지고 그래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뭐가 걸리냐 그랬더니 자식이 걸린다 이래.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이거 놓고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야피 캄캄하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 애 낳지 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괜히 애 안 낳냐? 사도 바울이 무슨 애 낳을 줄 몰라서 애 안 낳냐? 뭐 색시 없어서 장가 안 갔냐? 내 그래 애 낳지 말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야 자식이라는 건 말이다. 뭐 얘들이 무슨 뭐 고등학교나 좀 졸업했으면 대학이나 졸업한 다음에 죽었으면 그러길래 야 그 자식이라는 건 말이다. 지금 뭐 우리 집 애들은 다 대학 졸업하고 뭐 시집도 가고 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애들이 걱정이다. 그러니까 뭐 애들이 더 커도 걱정은 마찬가지다. 죽을 때까지 다 아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한갑이 됐는데 내 걱정하고 돌아갔을 거다. 그러니까 자식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잘 가라. 그러고서 왔습니다만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은 이분이 놀러 다니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뭐 토요일 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말고 친구 결혼식에 가고. 그래 내가 붙잡아다 혼구멍을 냈습니다. 결혼식을 왜 가냐 이 말이야. 응? 지금 어느 때인데 결혼식을 가냐. 결혼식이라는 거야 신랑 신부 부모 주례가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네가 결혼식을 가냐.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응? 무슨 결혼식을 가냐. 그리고 제가 혼구멍을 냈는데 어제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후회가 들었습니다. 야, 오 목사. 그때 내가 너무 혼내가지고 병들었나 보다. 미안하다. 어제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서울에 올라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저기 산동네에서 일을 하던 목사님 너무 과로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의식을 잃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훌륭한 그런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는 것을 보니까 참 눈물을 참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아직까지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모님들도 개제제 해가지고서 뭐 도대체 파출부 행세인데 이게 마음이 아팠고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냐 왜 이런 사람한테 시집 왔냐 오지 말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 그 중에 제가 결혼 주례라는 사람도 있는데 내 결혼식을 때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 신세가 뻔하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내 그랬는데 좋다고 따라오더니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렇게 하루를 제가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만한 축복을 주시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면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참 귀한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뭐 제가 참 부끄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읽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여호수아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 그러면 신약성경, 구약성경 둘인데 이제 구약성경 우리가 보통 구약성경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래 구약성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약성경의 이름은 본래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제 이렇게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 예언서, 성문서집. 이 구약의 이름입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중에 편의상 붙인 이름이지 구약이라는 말은 없고 그러니까 이 성문서, 예언서, 그리고 율법 이렇게 세 이름이 구약 성경의 이름이었다. 그중에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본래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르쳐서 오경이다. 이제 그 앞에 모세라는 말을 붙였는데 전통적으로 모세가 쓴 책이다. 모세가 쓴 율법이다. 이제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토라라고도 말합니다. 본래 이제 이 5경에다가 한 여호수아서를 붙여서 6경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보통 5경이다, 율법이다. 구약 성경 그러면 율법입니다. 5경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중복이 되지만 또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이 구약 성경은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집, 그런데 똑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차별성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율법서는 아주 소중한 책이고 제1등급의 성경이고 이 성경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등급이 있다. 꼭 기억하세요. 등급이 있다. 율법서는 가장 소중한 1등급의 성경이고 이제 금으로 말하면 순금 99% 순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그 다음 등급의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언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순수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겁니다. 율법서는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서는 조금 정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금으로 맞으면 말하면 뭐 몇 금쯤 되려나요? 예언서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무슨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뭐 말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언서입니다. 사무엘 같은 것도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문서집이라는 것은 시편이나 잠언이나 뭐 룻기나 무슨 뭐 욥기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니엘서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성문서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한 등급 더 낮은 그런 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대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이 성경을 이 지성소 가장 은밀한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만날 수 있었던 이 지성소로 구약 성경의 지성소는 율법을 지성소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예언서는 이 성전 이 지성소가 아니라 이게 제단이 있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 예언서는 이 성문서집은 제단의 뜰이다 성전의 뜰이다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이게 성경이 다 구분이 있는 것이다. 다 똑같은 성경이 아니고 이거는 차등이 있고 등급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세오경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흠뻑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다섯 권의 책 더하여서 여호수아까지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 책을 여기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 본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은 본래 한 책이었습니다. 한 책 책이 하나였습니다.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했었으면은 이걸 아마 한 책으로 만들었을 뻔 했는데 옛날에는 뭐 인쇄술이 인쇄를 하는 그런 일도 없고 종이가 이렇게 얇지도 않고 양피지에다가 쓰고 뭐 이래서 이게 무슨 이렇게 긴 이 책을 여러분 보세요. 모세오경 얼마나 긴가. 인쇄를 했는데도 얼마나 깁니까. 이걸 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할 수가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보관하기 편하게 또 읽기 편하도록 다섯 권으로 나누는 겁니다. 본래 이게 한 책이다 이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다 한 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은 세 종교의 성경입니다. 정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세 종교가 같이 공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유대교가 이것을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교인들이 모세오경을 봅니다. 성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물론 이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보고 성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한 종교가 있는 이슬람교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든지 뭐 이런 그 무슨 중동의 그 이슬람교, 해외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게 모세오경이 이만큼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이 세 종교가 다 성경으로 생각하는 그런 책, 이 말씀이 이 모세오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는 이 모세오경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보면 처음에 천지창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다. 홍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문화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시족들입니다. 시족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개 어떤 사람들이 뭐 980년도 살았다고 그러고 몇백 년씩 다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물론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 아주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노아 홍수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연한을 정해주셨는데 120년. 그렇습니다. 12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의 연한이 120년입니다. 이게 거의 다시 회복되어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120년. 지금 거의 지금 뭐 80세, 90세 사는 것은 보통이지 않습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120세 사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생명의 한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많은 이유 때문에 일찍 죽었습니다만은, 대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무슨 얘기냐? 시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족. 아브라함의 시족, 이삭의 시족, 야곱의 시족, 요셉의 시족, 시족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뭐 몇백 년 살았다, 그 얘기는 그 아브라함의 이 종족이, 시족이, 그 집안이 그만큼 오래 계속이 됐다, 그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어디서 살았습니까? 지금 현재 이락,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에는 하란이라는 데서 살았죠. 이락 전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파견이 되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주 전쟁이 심한 곳, 이락이라는 나라, 거기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데, 다음 번에는 제가 지도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란이라는 곳. 거기서 살아가지고서 점점점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조카 롯과 함께, 그 집안 사람들과 함께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팔레스틴 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랬는데, 이게 문화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자고 하면 이 뭐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북쪽에서 사람들이 다 민족 이동을 해서 시족, 살 곳을 찾아서 점점점점 해안가를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문화사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이게 소위 그 시족이 이동하던 그런 것이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야곱이가 아들을 열두를 낳습니다. 시족 사회가 지난다면 무슨 사회가 됩니까? 부족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아들을 열두를 낳았다, 이 얘기는 부족 사회가 시작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열두 부족. 부족 사회가 시작이 됐다, 그겁니다. 이 열두 부족이 열두 아들이라는 것은 열두 부족을 의미하는데, 이게 다 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문화사적으로 보면 부족 동맹의 시대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시족사회 다음에 부족사회, 부족 동맹의 시대다. 열두 지파라는 것.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보면 부족 동맹이 끝나면, 열두 지파가 끝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화사적으로 보더라도 부족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국가가 형성이 되고 왕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왕정에, 이 문화사적으로 왕정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그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흩어졌던 여러 작은 나라들을 다 통일하는 통일 왕국을 세웠다. 이게 이제 문화사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성경을 문화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 다 사람들의 역사니까 사람들이 살아왔던 역사니까 문화사적으로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문화사적인 그런 역사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이 구원사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 보면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뭐 셋째 날이다, 하나님이 보시기 참 좋았더라, 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이 세계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은 세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 세상에 지으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즘 사는 것처럼 병들고 아프고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받고 뭐 먹는 것 때문에 막 뭐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걱정하고 뭐 지지고 볶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생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보면 저녁에 잘 때쯤 하면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도둑놈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런다.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하는 얘기 뭐예요? 이렇게 고생 시키려고, 징역 살리려고 어머니 날 낳으셨습니까? 그 얘기 아니겠어요? 지가 잘못해서 그러고서 또 어머니 탓하기는. 하여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데 이런 생각,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런 고생을 시키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 말입니다. 고생할 때마다 그 생각 안 났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뭐 우리 고생하는 거 보고서 무슨 재미 보시려고, 이거 우리 고생하는 거 보고서 재미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셨는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처음에 세상에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겁니다. 재밌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만드셨어요. 지금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골몰하고 뭐 힘들어하고 뭐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뭐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병들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죽고 눈물 흘리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런 거 눈물도 걱정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한 그런 인생의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 주일날 와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치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길 바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두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딸들이 시집을 가서 어떻게 살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 딸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행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야, 내가 이거 잘못 지었다 이래요. 우리 새끼들 잘못하면 너무 속상하면, 아이고, 저걸 낳고서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저거 낳칠 말 것.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인은 모른다 하지. 나중에 알지만, 알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저런 고생을 지키고 이런 꼴을 보려고 사람들을 내가 만들었느냐. 탄식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안 되겠다 이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을 제대로 한번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가 구원이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이 깊은 뜻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이 뭐냐? 우리가 늘 많이 사용하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인데, 구원이 뭐냐? 그러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20년, 30년 예수를 믿은 사람도 구원이 뭐냐?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구원이 뭐냐? 그러면 얼른 대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왜 가려고 그럽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를 왜 가려고 그럽니까, 거기? 그 고생이 있고 힘든 곳이면 거기 우리가 가겠습니까? 너무 좋은 곳이니까 가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난 거기 별로 좋지 않은데 나 안 가겠어요. 뭐더라, 거길 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다른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고생과 불행과 눈물과 괴로움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저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 보시려고 했는가라는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는가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원사다. 구원.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참 너무도 불행하게 살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탄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종자 좋은 놈을 골라가지고서 조금만 남기고 나머지 좀 신통 짜는 건 싹 쓸어버리고 그러고서 한번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만 남겼어요. 노아와 그 아들과 며느리들. 그러니까 여덟 식구만 남겼어요. 종자 좋은 것만 골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요 놈들을 만들어 놓, 요 놈들만 남겨놓으면 죄 짓는 일도 없고,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불행하게 됐으니까 인간들이 불행하게 안 살 거다. 그러니까 노아 식구 넷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여덟 식구만 남겨놓고, 그리고 또 뭐 짐승들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니까 뭐 다 쌍쌍이 해서 방주에다가 넣어놓고 나머지는 싹 쓸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번 좀 새로운 종자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면은 좀 세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참 웃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봤는지, 사람이 뭐 본래 그런 모양인지, 하나님이 고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르고 고른 이 노아인데, 여러분, 노아가 성경에 보면 농사를 짓다가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서는 이 벌거벗고 이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아들들한테 들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아니 좀 하나님이 좀 종자를 고르셨으면, 제대로 골랐으면 좀, 응? 그래도 뭐 술 뭐 먹긴 먹지만 좀 취하지 말고 제대로 먹고 뭐 바지라도 입고 잘 만큼 정신 차리게 먹어야지, 그럼 절제도 할 줄 알아야지. 노아를 통해서 구원해 보려고 그랬더니 안 됐어요. 하나님 구원, 첫 번째 구원을 하려고 했던 것에 실패예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한 민족을 내가 구원, 민족을 씨로 삼아서 그 씨를 통해서 한번 구원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한 민족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이 민족을 통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선택하죠.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왜 선택하셨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서 살게 하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표본이라는 게 있어요. 샘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뭐 프랜차이즈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는데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본점이 있는 거예요. 본점. 그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본점에서 하는 걸 다 보고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샘플이 있어요. 샘플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들 이렇게 살아라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아라.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이걸 샘플로 삼으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못자리로 하시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마음대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도 때리시고 한 버리셨다가 또 뭐 때로는 화도 내셨다가 때로는 막 끌어 안으셨다가 뭐 지금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서 뭐 사람 만들려고 어쩔 줄 모르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씨름하시는 역사가 기록이 된 것이 이게 구약성경.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볼까? 그게 이제 구원의, 이게 구약성경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민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있어, 우리 민족, 한 민족도 있었을 겁니다. 어디 저쪽 그때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쯤 되면 저 어디 살았을 거예요. 네? 우리 민족도. 또 무슨 뭐 앵글로 색슨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슬라브족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세계에 있는 이런 민족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딱 선택했어요. 이 민족을 한 민족을 뽑았어요. 찍었어요. 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기 때문에 점을 찍었는가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에 세계의 여러 민족들 중에 가장 비천한 민족이었어요. 비천한 민족.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 노예 생활을. 땅 한 조각이 없었던 민족이었어요.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뜻을 따라서 살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기 굉장한 뜻이 있는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비천한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이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이었고, 뭐, 부자였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이었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이 사람들이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은 한 번도 땅을 가져본 민족이 아니에요. 제 땅을 가져본 민족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에 주시겠다고 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척박하기 짝이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이. 모래투성이의 땅이. 그런데 평생 땅이라고는 한 평도 가져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라도 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대단한 민족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거 드렸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가 광야까지 데리고 왔고 광야에서부터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그 땅에 갔어요. 그 땅을 가서 차지하고 살았는데 농사질 곳이라고는 별로 없는 땅이 반 사막지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 동안 뭐 뒤죽박죽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남의 나라에 잡혀가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기도 하고 자기네 나라 이름 걸고 살아본 적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수천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다가 뺏겼어요. 누구한테 뺏겼느냐? 블레셋 군대에게 뺏겼어요. 블레셋. 블레셋이라 옛날에 삼손도 있고 했던 블레셋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이 땅을. 땅을. 나라가 다 망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승천하신 후에 AD 70년경에 뺏겼어요. 나라를 잊어버려 땅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뺏겨가 전 세계를 다 떠돌아다녀서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나라를 뺏겼으니까 땅을 뺏겼으니까 나라도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을 떠돌아다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고 있었겠습니까? 블레셋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이 주셨던 젖과 꿀이는 그 땅을 찾아오세요. 블레셋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는 팔레스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팔레스틴. 즉 피에로라고 얼마 전에 아라파트가라고 그 머리에다 뭐 쓰고 뭐 했던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민족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선 이거 우리 땅이라고 와가지고 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2000년 동안 차지하고 살던 다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아오던 땅인데 너희들 땅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네?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사람들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암만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응?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살던 땅인데 그래가지고 거꾸로 누가 땅을 뺏기느냐? 팔레스틴들이 땅을 뺏긴 거예요. 임시정부를 세워놓고서 지금 저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땅을 못 찾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로 여기다가 나라 못 세운다. 저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이런 거예요. 참 이 유대 사람들이 한 배짱도 좋은데 근데 또 참으로 놀라운 일은 무언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막지대입니다. 농사라고는 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 그런 땅에 와서 경제를, 무슨, 무엇을 통해서 경제를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공장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딴 거 해야 되는 거, 농사 짓는 건, 그건 물도 없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무슨 고집을 부리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짓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입니다. 모래 땅이요. 뭐 물 한 방울 있는 나라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한 40년 50년 가까이 그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이스라엘 사람들 연구한 게 뭐냐. 어떻게 물을 가장 적게 들이고 농사를 짓느냐는 법을 연구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연구를 다 해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맨날 가난하고 막 가뭄 때문에 쫓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학교도 못 다녔어요. 여름 되면은, 비 막 오면은 가물었다 비 오면 우리 전부 모심으로 다니면서 우리 학교도 안 다니고, 우리. 그러고도 이렇게 참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훌륭한 사람들 된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자들을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 물 안 들이고 물 적게 들이고 농사 짓는 법을 좀 가르쳐달라. 그게 유대 이스라엘의 농업학자들이 우리나라 농업 기술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몇 달쯤 머무른 다음에 그냥 갔어요. 간다. 아니 왜 가냐? 이 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기술을 연구할 필요가 없는 나라다. 왜 그러냐? 물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물 없이 농사를 짓냐 이거야. 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 물이 없는 우리 옛날에 가뭄 얼마나 대단한 수리시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땐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농사질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만 믿고 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 유대교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머리 그냥 맨 땅에다 머리 박고 농사 짓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40년, 50년 지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의 농산물 수출국의 사무입니다, 사무. 정말로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말입니다. 믿고 자식을 내라 그러니까 자식도 바치고 가라 그러니까 가고 이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금 이 후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믿고서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두어 달 믿고서 때려치고, 석 달 믿고 때려치고, 한 1년 믿고 안 된다고 그러고 나자빠지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그 사막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난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육신에 병이 들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 응?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되고, 이거. 이 믿음이라는 거, 이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그런 일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구약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하는 이제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게 지금 오늘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는데 여러분 누가 보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무엇인가 증명할 수 있을 만한 흔적이 있는 거, 고고학적으로. 또 요즘 뭐 이제 우리가 그 발달이 된 아주 고도로 발달된 이 역사학적인 방법으로 그래도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거를 이게 입증을 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딴 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아낼 수가 없어요. 증명이 안 돼요.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요새 신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뭐, 그, 병자들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호수? 연못? 그거 발견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요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서는 증명이기가 참 어려워요. 증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와, 이거 무엇과 마찬가지냐, 이 성경, 그러면 이게 선사시대의 역사,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나 기록으로서는 남겨져 있지 않고, 무슨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별로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가 없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마치 뭐와 같은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단군 신화 얘기 나오죠, 단군. 단군 얘기 나오죠? 단군? 우리가 뭐, 곰이 무슨 뭐, 마늘 먹고 동굴 속에서 얼마 있다가, 태어난 것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니 단군이라는 분에 대해서 역사를 우리가 그 잘 증명, 북한에서는 한대요. 북한에서는 무슨 뼈가 하나 발견됐대. 단군 할아버지의 뼈가 하나 발견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큰 단군 등을 만들었는데 그거 우리가 잘 이해할, 북한 사람들이 좀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응? 일본에서 뭐 실종된 사람 뭐 뼈 보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감정을 해보니까 여러 사람 뼈 섞어놓은 거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고선 북한에서 이거 섞은 뼈 보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어? 이거 뭐 뒤집어 씌우지 말라 그러고 또 아주 오리발 탁 내고 이 북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통일되면 이 사람들하고 사는데 코드 맞추는데 상당히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게 그러니까 통일 한꺼번에 되면은 참 이거 어렵고 차츰차츰 돼야지 안 그러면 상당히 충격이 심할 겁니다. 응? 이거 무슨 뼈인지 뭔지 약간 발견해가지고 단군 뼈다 이러니까 그리고 큰 등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역사적으로 단군까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얘기는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런 흔적은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얘기는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가리켜 설화다, 설화, 설화다, 설화라는 말은 얘기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말씀드렸는데 안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를 막 누가 기록을 한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구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 겨울에 화로가에 앉아서 밤 구워서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옛날 얘기해 주시던 것처럼.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얘기를 또 우리 손자들에게 아들 얘기하고 딸 얘기하고 손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요셉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의 얘기, 야곱의 얘기 이런 얘기들이 오랫동안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랬다가 이것이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얘기가 언제 기록이 됐느냐?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쯤에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 후에 몇천 년 동안 입으로 입으로 몇백 년 동안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다윗 왕 시대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지. 다윗 왕 때 돼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배도 좀 부르고 여러분 요즘 뭐 웰빙이라는 거죠. 웰빙이라는 거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야 무슨 웰빙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뭐 웰빙은 무슨 웰빙이요? 옛날에는 요즘은 집 구하는데 어떤 집을 구하느냐 사람들이 다 그래요. 공기 좋은데 왜 이사 갔냐?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갔대 요즘 사람들이. 뭐 학군 좋은 데 가는 거지. 그러다 요즘 공기 좋은 데. 그다음에 요즘 이제 어디로 사람들이 이제 이사 갈까 두고 보세요. 어디로 이사 갈 거냐? 경치 좋은 데. 비유가 좋은 데 가. 비유가 좋은 데가 비유. 경치 좋은 데로 이사 간다. 경치 좋은 데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경치 좋은 집에는 집값을 더 쳐주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더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치 좋은 집이 훨씬 값이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 집을 우리는 그동안 뭘로 따져는 집값을 평수로 따졌거든. 몇 평이냐? 몇 평형 아파트냐? 그거 가지고 따졌거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 집값을 어떻게 따지느냐? 뭐로 따지냐? 비유가 어떠냐? 비유가. 경치가 어떠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세상이 곧 옵니다. 얘기죠. 여러분들, 내 말이 거짓말이지 않을 말인지 두고 보세요. 이제 말이야. 제가 10년 앞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윗 왕 때쯤 돼가지고 나라도 좀 그만하고 좀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한 것을 뭐, 이쪽 지방에서도 기록하고 저쪽 지방에서도 기록하고 다 여기저기서 기록을 했어요. 그때는 무슨 지금처럼 뭐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서로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들었던 얘기를 다 기록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참 이렇게 다 단편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정말로 이게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록들을 다 모아야 될 텐데 어떻게 이 기록을 다 모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이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큰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게 참 재밌는데, 다른 애굽이라든지, 뭐,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 지배를 할 때는 다 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놔두고 다 다스렸어요. 그 자리에다 놓고.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어떻게 식민지 정책을 했냐면, 말이나 좀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붙잡아다가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무지랭이들, 별로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뭐 별 볼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그 땅에다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말괴라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붙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동쪽에 사는 사람, 서쪽에 사는 사람, 북쪽에 사는 사람, 3대 사방에 사는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붙잡아. 그때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요즘도 뭐 목사들이 다 똑똑하지만 옛날엔 더 똑똑했어요. 다 붙잡아갔어요. 이 붙잡았다가 어? 강가에다가 큰 캠프를 치고 이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게 밥 먹고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옛날에 들었던 얘기. 자기들이 옛날에 기록했던 책, 이걸 전부 가지고 와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다 한 책으로, 체계를 갖춰 산책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흩어졌던 다 각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여러 전설들. 어떤 부족들은 야곱의 얘기만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부족들은 아브라함의 얘기만 알고 있었던 부족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족들은 이삭의 얘기만 알고 있었던 부족들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부족들이 알고 있었던 서로 각기 알고 있었던 것을 전부 합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우리가 다 편집을 해서 책을 하나로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만드는 이렇게 여러 얘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만드는 책이 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라는 게 처음부터 써진 책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이 모세오경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아주 완전하게 편성이 된 것은 BC 4세기경입니다만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그만큼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애 권사님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조영애 권사님 아실라나? 조 권사님.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게 나오죠? 첫째 날은 뭔 만들고 둘째 날은 뭔 만들고 쭉 나오죠? 사람은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마지막 날. 50점. 50점 맞으셨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언제 만들었느냐라는 게 다른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알아요. 아, 여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2장 4절에 보니까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니까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가라는 역사를 적어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어요.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무엇부터 제일 먼저 만든 하나님이? 사람부터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50점이라는데.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보면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다는 말씀도 있고 2장 4절로부터 보면 사람을 첫째 날에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창세기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두 창조 설화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창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 날 못 만들고 둘째 날 못 만들고 셋째 날 못 만들고 그런 창조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창조 얘기는 2장 4절로부터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다라는 또 창조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는 창조의 얘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 처음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부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잘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4절부터는 어떻게 2장 4절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러다 갑자기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는가?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 기록된 성경에 보면 더군다나 달라요. 더군다나가 달라요. 1장부터는 하나님 엘로힘 그러다가 2장 4절 야훼 아주 이름이 근본적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지만 야훼. 그리고 1장 1절부터는 엘로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설화라는 것은 창세기에는 지금 이 역사를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라는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온다. 도대체 그러면 뭐가 진짜냐? 아주 궁금하실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연속 방송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지. 우리 조영애 권사님이 권사님 되시고 오래 계셨는데도 지금 50분밖에 못 받으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수요일 날 아예 아주 작정을 하고 성경 공부를 나오시고 이거 다 구겨 가지고 가시지 말고 다 여러분들 이 철을 오셔 가지고 제가 교재를 늘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